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전에 저희들 불러모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일이라 그 누구도 거기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우리 인생에게 왜 왔느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때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그 아담에게서 하와가 지어졌고요. 아담과 하와는 둘이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죄를 짓고 또 아담에게도 그 선악을 아는 과일을 먹게 해가지고 둘이 같이 죄를 짓지요. 그 결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그 관계라 그럴까 그 교제가 깨어져 버리고 가정이 깨어져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혼했다든지 같이 안 산다 별거했다 이런 거 아니지만 정말 한 몸 되어서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 깨어지고요. 그리고 그 당장 죽어버린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죽음이 들어와 그들은 사는 것 같지만 이제 죽어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태어났다, 새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난 것과 동시에 지금 산다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은 자연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깨신 것입니다. 왜 깨셨냐? 그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죄물이 되어주셔서 구속죄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그 화목죄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속에 멸망 속에 그대로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어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번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불어 못 박혀 죽고 장사됨을 같이 경험하고요. 그 경험한 것을 믿는 자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로이 태어난다.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번 죽은 후에 새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죽기 전에 형체와 똑같은 형체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죽기 전에는 우리가 뭐예요? 썩을 몸이었어요. 죽어가는 인생이었어요. 산다 하지만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그 형체는 뭐예요? 썩지 않는 것, 영원히 사는 새로운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어떠한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분명히 그것을 믿도록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초림하실 때에 크리스마스에 그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자들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어요. 그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하고요. 양치기들하고 그리고 성전에 갔을 때도 안나와 시므온하고 또 그 아는 사람도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엘리자벳과 몇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가 정작 왔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의 지성으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 수가 없었고요. 마리아까지라도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해 주시고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정말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거를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이 잉태되었지요. 그리고 요셉에게도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줬고 그 이름의 의미도 가르쳐 줬고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아무도 인간이 스스로 알아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더더욱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어 태어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신다. 십자가에 못 박혀 분명히 죽으셨고 분명히 장사되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은 사람들이 분명히 들었고 보았고 해도 그들이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 제자들도 그것을 믿는 자가 적었다 그랬어요. 다들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는 우리 다잘 압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흩어졌다라고 얘기해요.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죽기까지 따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 자기의 그 위치가 위험해지자 그냥 여종이 너 예수님하고 한패였지 하는 그말 한마디에 그는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는 그러한 그 정말 예상치 않은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건에 부딪혔을 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반응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나올 때가 많아요. 아, 화내면 안 돼. 난 이럴 때도 사랑할 거고, 이럴 때도 인내할 거고, 이럴 때도 내가 축복할 거야. 말씀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누군가가 조금 인사만 안 해도 눈만 흘겨도 누구가 나를 험담했다라고 그냥 소문만 있어도 우리가 상처를 받고 분노를 내며 화를 낼그 사람을 오히려 이렇게 뭐랄까 비난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예기치 않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스스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실족하는 모습을 우리 많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 특별히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걷는 걸 보고, 자기도 걷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해 주면 내가 물 위를 걷겠습니다 하고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걷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물이 풍랑이 있는 걸 보고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있는 걸 보고 그는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순간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아요. 예수님 날 살려주세요. 결국 예수님이 건져서 배에다 올려놓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바라볼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가는 것 같은데, 상황에 내 마음이 반응을 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든지, 근심 걱정을 갖게 되면 어떡해요? 우리 물에 빠져버려요. 그러한 것들이 정말 그, 베드로가 특별히 믿음 없어서 참, 그 사람의 특별한 약함이야, 연약함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연약함이고, 그것이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볼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지요. 그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려주려고 주일 아침에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돌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너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내가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셔요. 부활의 소식은 전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주님,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들의 중보자고 우리들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여자들에게 전하라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자꾸 나타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안식일날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근데 저녁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절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여자들에게 만나시고 전하라 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여자들이 가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돌았다라고 그랬어요. 니들이 실성했다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 부활의 사실을 봤어요. 그러고서는 돌아왔지만 그들이 또 걱정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의 그 예수님의 패거리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유대인에게 받을 그러한 그 핍박과 그러한 어떤 그 해침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숨어 있었고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때 그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훔쳤다라고 소문 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숨어 있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과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몸이 달라졌어요. 이제 예수님은 공간이나 시간이나 그런 거에 한정받지 아니하시고 그냥 문이 닫혀 있는데 벽이 다 둘러싸여 있는데 그냥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요. 옆구리와 그리고 손에 이렇게 못자국 난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샬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 신약에 보면은요, 제일 먼저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의 첫 메시지, 첫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얘기는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랍니다. 구약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하신 첫 음성, 그것은 아담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랍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됨은 거듭남은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죄사함이 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영원토록 더불어 산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들의 새 생명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것이 십자가에서 끝났으면 부활에서 새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이는 지금 부활이 없으니까 결국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옛사람의 무덤도 되고요. 새사람의 요람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냥 장사시켜 주신 근거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조건 꼭 없어서는 아니 될 것. 그것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산 영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숨을 불어넣으신 그 생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산 영이 그냥 죽는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새롭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올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도마가 거기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도마가 못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셨어. 그랬는데 그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만 내가 알겠다, 믿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도마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도마의 말을 듣고 계셨지요. 이제 예수님은 그 시간과 공간과 그러한 모든 것을 이제 다 초월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모인데 도마도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은 또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또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렇게 실제로 해보지 않고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제 압도당했다 그럴까? 믿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꼭 봐야만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봐야만 되겠다는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마가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안 나타났다. 아니지요.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안 믿겠다고 버티는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다예요. 믿기 원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믿음을 도와주세요. 믿게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보도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를 사탄이 밀가루듯이 까부를지라도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지요. 그는 그때 실족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간구하였나니 네가 정신을 차리면 형제들을 붙들어 주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간구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사실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풍랑을 보고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는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저리 가라 하는 그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주여주여 하는 것으로 천국 못 간다는 말씀 잘 압니다. 우리 아버지 뜻대로 다 행하지 못했지요. 다 행하지 않지요. 그럼 우리 결코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말씀을 이렇게 비춤받으면 우리는 지금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갈 만한 그러한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 지체들하고 나눌 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면 천국이 천국이 아니게 된다고 생각 안 하느냐. 우리가 아직도 육을 갖고 욕심을 갖고 세상적인 생각과 그런 구습을 갖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가서 거기서도 내 집 내 집 우리 형제 남의 나라 뭐 또 지위가 이렇고 예쁘고 밉고 건강하고 아니고 돈 있고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걸로 계속 차별하고 그 뭐랄까 계급을 두고요 비교 경쟁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가치관과 구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천국 가면은 천국도 또 세상의 연장이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셨지만 죄가 들어옴으로써 지금의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가 그냥 천국을 가면 천국이 이제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을 갖고는 그 누구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을 가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부인되어야 됩니다. 그 혈과 육에서 나오는 가치관과 구습과 그러한 여러 가지 세상 것 갖고는요.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졌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다 봤다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도마는 그건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도마뿐만 아니라 우리 보면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지만 그거를 듣고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쭉 같이 걷지만 예수님인지 몰랐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했을 때 그들은 알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건 나중에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오늘도 주님이시지 우리들 자신들의 어떠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우리의 자랑도 되지 않고요. 다른 형제들에게 억지로 그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나 애씀으로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으라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린 자꾸 사람을 붙들고 사람의 멱살을 붙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가르치고 어떻게인가 훈련시켜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주장하고 그들의 믿음을 그들 자신의 힘과 그들의 자신의 노력에 의거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나의 수고에 의거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바울은 왜 자기의 웅변과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의 어떠한 것으로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존했냐면 그 듣는 사람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믿음이 바울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에게 의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유지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어떤 모임, 어떤 사람 중심으로 그 모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님을 따르는 건데, 성령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그말 속에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받고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들이 옳대요. 자기들만 진짜래요. 성령님을 따른다면 사람이 누구가 아니라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닌 거를 아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무엇이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영과 혼을 가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벌거숭이 되게 하는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우선은 비춤 받는 것이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귀를 열게 하시면 우리는 그냥 보고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엠마오 도상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니까 알게 하시니까 알게 된 거예요.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신 주님이 저기 베드로랑 또 다른 제자들에게 계속 자꾸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은요, 소수니까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같이 계시던 분이 계속 같이 계시는 게 아니라 잠깐 나타났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평강하라 말씀은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소망이 없어졌다 그럴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들은 꼭 목자 잃어버린 길 잃은 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저기 갈릴리에 가서 다시 저거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어부 노릇하는데 거기에 우리 21장에 15절 보면은요, 예수님이 또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요, 그 조반을 같이 먹고 그 베드로에게 말을 거는 것이 또 나타나는데,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물고기를 잡는데 날이 새어가지만 아무것도 밤중에 못 잡았지요. 그래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 때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들 수가 없더다. 그때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과의 처음부터의 만남이나 여러 가지가 기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주님이시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또 우통 벗어 던지고 그러고서는 그 해안으로 물속으로 그냥 뛰어 들어갑니다. 참그 베드로의 어떤 성격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만났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이나 조반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을 거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도 되지만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도 됩니다. 다시 그 베드로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 너는 나를 부인했지. 너는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나타나서, 응? 내가 너를 찾았고, 너에게 말을 걸었고, 그리고 나를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또 와서 어부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또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예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해지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던지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해.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도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단어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도 그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없이 여기시지 않아요. 베드로의 수준을 아시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잘라버리지 않고 그가 믿음 없다고 네가 실족했다고 네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했다고 그래서 그냥 버리시지 않으세요. 계속적으로 그에게 또 나타나시고 또 그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신실하신 그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등 돌리고 뭐 수준이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무지해서 두려워해서 뭐 이유야 많겠지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범죄하고 예수님 앞에 합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예수님에게 정말 우리가 면목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또 다시 나타나 주시고 또 다시 만나 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직분자나 선교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주의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만 나하고는 별다른 별개의 정말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리고 힘 없고 비천하고 없는 것과 같은 자, 육체를 자랑할 것 혹시 없는 그러한 자를 택하시는 그 주님.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낮추셔야 됐어요. 베드로의 그 속에 감추어진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서고 절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면목 없는 모습을 드러내서 그 후에 하나님은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이 여기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해서 택함 받았고 그 부르심을 받았고 그 모든 자랑이 오직 주께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를 인도하시죠.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대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들은 그냥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하나님한테 불평했고 그리고 자기들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말했어요. 결국은 출애굽한 모든 그 일세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고백한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그 노뱀을 만드셔서 누구든지 저를 보면은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따르면, 누구든지 주의 길을 따르면,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렇다고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게 어떻게 체험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새로운 그 실체로서 내 새 삶의 주인으로서의 그 체험을 내가 하면서 사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 애굽에서 살던 시 애굽에서 가졌던 그것대로 광야에서 불평불평하다가 죽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가지만 그것이 내게 어떠하냐는 그게 내 반응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의 날 은혜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세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에 성령께서 쓰신 그 모든 편지에 보면은 회개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신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들 자신에게도 매일 우리 안에서 애굽적인 거, 세상적인 거 거기에서 돌이키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님의 사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포기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정말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은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더니 권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처음은 어디서 나와요? 지금 부활하시고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면서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린 이 땅에 지금 왜 사냐? 보내심을 받아서 삽니다. 누가 자기는 선교 사명을 안 가졌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비밀 공작원이에요. 스파이예요. 미션이라는 말, 미셔너리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스파이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우리를 파송한 그 주님만이 우리의 할 일과 역할 어디에 가야 되는 거를 다 지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스파이가 나 스파이입니다 하고서 기대 달리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스파이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거 함으로써 나머지는 우리를 파송한 자가 다 보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를 하느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처럼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예수께서 나와 일러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라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 마가복음도 보면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지금 열방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부한 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이 하나님의 그 분부하신 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계명은 결국 뭐예요? 거룩하라 서로 사랑하라예요. 아버지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라.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이 너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두를 사랑하라요. 뭐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때 그 받은 지령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이 살면서 꼭 해야만 될 우리 삶 속에서 꼭 맺어야 되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게 임무 완수예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처럼 우리가 그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곳곳에서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든지 성령님이 계시면 어디에든지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거기에 파송받아서 거기서 성령님과 더불어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한다 생각했어요. 유대만 사랑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뿐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도 예수님이 가셔요. 예수님의 영이 보내셔요. 아니, 땅끝 어디에도 예수님의 영이 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선교사로서 산 것은 어느 교단에서 어느 교회에서 파송했다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하늘의 그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주셨다. 그것은 즉 나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다라고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교사인 거예요. 그것이 일본이었고 그것이 미국이었고 그것이 한국이었어요.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느 땅에만 선교사 되는 일은 없어요. 이 땅, 이 세상이 우리의 선교지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지에서 그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이면 되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교회를 세우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목회를 하십니다. 전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선 뭐야?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예요. 내가 그 이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섬기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이 배치한 그곳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며 어떻게 사랑하며 살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어떻게 성령의 권능으로서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 일이요,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녀서 안 됐어요. 십자가를 봐서도 안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도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 돼 안 돼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는 하룻밤도 가기 어려워요. 말씀을 들어서 네 그러겠습니다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선지자들이나 그 리더들을 통해서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들은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말씀 앞에 안 하겠습니다 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실제로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역사 속에 계속 오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에서 한 번은 해요. 훌륭한 믿음의 리더가 있을 때는 그땐 잠깐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 죽으면, 그러한 선지자가 없어지면 그들은 다시 이방의 우상숭배로 빠지고 그냥 다시 세상적이 돼버립니다. 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껏까지 구약에서 했던 그러한 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냥 구원을 얻는 거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인 거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누구든지 다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의를 인쳐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정말 성령님 한 분으로 다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정말 전 세계를 갖고도 참 생명이 없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했는데, 우리들이 지금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사는 데에 성령님 빼놓으면 우리는 다 허상이에요. 그냥 기독교인밖에 되지 않고, 큰 소리 치는 것밖에 되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우리는 정말 스스로 속는 회칠한 무덤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누구든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자신, 그분은 지혜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거룩하신 영이시니까. 절대로 우리를 구습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우리가 갈팡질팡하도록 하시지 않고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수 있게 그분이 보장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는 무슨 웅변가도 아니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설교를 하죠.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3,000명, 5,000명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그런 일안 했어요. 왜? 예수님은 설교해서 말씀 전해서 그걸 듣고 그들이 돌아오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제자들의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게 하실 때는 성령님이 듣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게 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전해준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듣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물론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하게 했지요. 듣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이, 그들의 믿음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나 다른 교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들이 그것이 믿음이 되고 또 믿음의 삶이 되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일, 그것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우리 아이들이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말을 어려서 자꾸 가르치니까 엄마 한국 사람이면 한국에서 태어나지 왜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쓰지도 않는 말을 왜 이렇게 일본말보다 먼저 그걸 가르쳤거든요. 초등학교 학교 가기 전에 한글을 한 시간 써야지 학교를 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몰라. 그러나 네가 제일교포로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니까 우리는 그 계획에 맞춰서 뭐 준비해야 된다. 그러더니 또 몇 년 있다가 결국은 미국으로 다 갔잖아요. 영어도 못하는데 가니까 일본 교회가 없고 한국 교회 가가지고 한국말을 잘 모르는데 가서 그냥 앉았어야 됐어요. 참 걱정이더라고요. 일본 교회를 찾아서 보낼까? 애들이 말이 통하는 교회를 보내야 되잖아요. 내가 일본에서는 내가 가르치고 내가 교회에서도 섬기면서 애들을 했는데 내가 이민교회 가가지고는 다른 지체들 그 교회에 다른 것들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놓고 일본말로 따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도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던 게 새벽기도부터 종일 교회에서 불려다니다 보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아이들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있고 내가 있잖냐. 너는 교회에다 애매길래. 아니요. 성령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 아이들의 믿음을 계속 이끌어주세요.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정말 죽더라도 그 아이들을 성령님에게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개인에게, 어떤 교회나 조직에게, 어떤 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위탁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위탁하는 만큼 하나님 봐주신다. 그렇게 해서 사실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우리가 나를 누구한테 위탁하고 있느냐. 나 자신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누구에게 배우고 있고 지금 누구의 말을 들으며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으며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느냐. 내 힘으로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지고 사람들에게 지고 나에게 지지요. 사람들이 말하고 평가하고 하는 거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든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도 또 숨어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얘기하셨는데도 또 그냥 업으로 돌아가잖아요. 말씀만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 쫓아가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았더니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정말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받았더니 근데 거기까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 얘기하시고 그들을 그냥 놔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아이를 양육할 때, 아니 나무 하나를 키우더라도 계속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그 양을 위해서 그 양이 먹을 때까지, 그 양이 자랄 때까지, 그 양이 건강하도록, 그 양이 편안하도록 몇 번을 하라는 것도 없고 언제까지 하라는 게 없어요.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이고 항상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은 이제 부모로서의 이제 일이 다 끝나나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 교제의 그 관계 속에서의 교제의 형태는 달라지지만 정말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그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계속 본이 돼야 되고 계속 돌봐야 되고 계속 사랑해야 되고 계속 그들을 그 중보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랑하는 일에는 쉬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에도 쉬는 일이 없고 우리가 용서하는 일에도 쉬는 일이 없고 인내하는 일에도 쉬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는 쉬는 일이 없다는 거. 어떤 상황이니까 안 해도 되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계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때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짐되는 일이 아니고요.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일. 그것은 우리에게 영혼이 쉼이 오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근데 그냥 펌파짐하게 누워서 뒹굴뒹굴하는 그런 삶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뒤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 매일 성령님에게 듣고 매일 성령을 좇아서 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주님.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용서하면 누구의 죄든지 용서를 받고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서 어느 개인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어떤 그 권한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을 자꾸 정죄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면은 어떤 사람의 어떤 죄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셨은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한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은 이제 치를 필요가 없다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될 일을 없답니다. 어떤 죄든지 그것이 얼만큼 크든지 얼만큼 많든지 뭐 상관없어요. 죄는 농도로 따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 하나를 어기나 열을 어기나 백을 어기나 천을 어기나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보혈 안에서는 하나를 어긴 사람이나 백을 어긴 사람이나 천만을 어긴 사람이나 똑같이 주원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희게 되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인치고 너는 거룩한 나의 자녀다. 너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 너는 내 앞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그냥 담대히 아바 아버지 하고 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그냥 올수 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미 나의 거룩한 나의 사랑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요새 한국 교회가 굉장히 타락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세속적이 된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저주권을 쓰지 않아서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권 안 주셨어요. 용서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예요? 용서하라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갚지 않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릴 것이요. 너희들이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너희들이 긍휼 없는 심판을 하면 너희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라. 정말 교회에 저주권이 있어서 목사님들한테 그런 저주권이 있어서 아나니아 삽비라 그 예를 들면서 저주하니까 그가 죽어버렸더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그 안수기도 하고 할때 굉장히 떨린다. 그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악인도 죽지 않게 원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시고, 그러고서도 또 연약한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또 불러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얘기해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스스로 설수 있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고, 스스로 깨달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원래 생각을 안 하셨어요. 믿음의 시작은 주님이세요. 온전케 하시는 이도 주님이세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친히 그 열심으로, 그 방법으로 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홀로 그분이 받으시게 합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은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지. 내가, 나라는 인생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인생으로, 그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 할 주제가 되질 않습니다. 다 자기 자신들이 용서받아야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 같이 자비로워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 자체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물론 예배자도 안 되고, 찬양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더불어 사랑하며, 우리와 더불어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거룩한 자로 인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속함, 그리고 거룩함이 되셨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게 있어서 어떠한 주님인지, 오늘도 내게 성령을 주시고, 내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어떠한 긍휼하심, 어떠한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답이 다 거기 있어요. 나는 소명받지 않았어. 나는 택함받지 않았어. 나는 은사가 없어.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너에게 성령이 있느냐예요. 넌 성령을 받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유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권세를 가졌습니다. 용서할 권세를 가졌습니다. 섬길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받은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으라 하시며 그것을 이루시고자 친히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산 것 아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 지혜, 내 지식,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인들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